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험을 실시합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에 큰 결례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요격시험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북한뿐 아니라 이란 등의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독일과의 내각회담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해 오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납니다. 메르켈 총리와 모디 총리는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유럽연합과 인도의 자유무역 투자협정 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남중국해와 인도양 전반에 걸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와 오랫동안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모디 총리 역시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인도와 독일은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경제국이며 지역과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나마의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83세를 일기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노리에가의 죽음은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리에가는 1983년부터 89년까지 집권기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반대파들을 살해한 혐의로 투옥돼 있던 중 올해 초 뇌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뒤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노리에가는 지난 1989년 미국의 침공으로 권좌에서 축출됐으며 마약 혐의 등으로 미국에 한동안 수감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두 건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테러는 오늘 새벽 0시쯤 바그다드 카라다 상업지구에서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 테러가 자신들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르크흐 지구 내 정부 사무실 인근에서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하는 단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슬람교도들이 분주히 준비 중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와 리비아 전투기들이 지난주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을 집단 살해한 이슬람 반군들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어제 공습이 리비아 도시 데르나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곳에 반군 진지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집트 군 관리들은 이번 공습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리비아 군 대변인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 두 곳이 목표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앞서 지난 26일 미냐주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이 탑승한 버스가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29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이곳에 공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된 홍수와 토사 붕괴로 180명이 숨졌습니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는 사망자 외에 100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 7만 5천여 명이 현재 남부와 서부 지역에 마련된 구호소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센터는 또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긴급 구호 보급품은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인 동해 일본의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행동이 더 나빠지면 남북교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남북교류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평양은 흐리고 아침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동해 일본의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B-1B 전략폭격기 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 별칭 랜서 두 대가 29일 오전 10시 반쯤 동해 일본의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 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군 전략 폭격기 B-1B 두 대가 29일 오전 동해 일본해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합류해 훈련한 뒤 한반도 내륙까지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1B 폭격기는 동해 인근 내륙 상공에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한 뒤 서해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 편대가 약 2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엄호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는 지난 1일에도 동해 상공에 출격하는 등 최근 들어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당시 B-1B 두 대는 동해 상공에 비밀리에 출격해 한국 공군 F-15K를 비롯한 여러 대의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군 훈련을 실시한 뒤 칼빈슨호 함재기와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B-1B의 한반도 출격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2시간 반 안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합니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1.2배인 B-1B는 한 번의 출격으로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북한은 이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B-1B의 한반도 출격과 관련해 미국이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또다시 한반도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하는 등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핵전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미국이 보였던 유화적인 움직임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괌 기지에서 비행해온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두 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두 대가 29일 오전 큐슈 서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며 공동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B-1B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편대를 확인하며 경로와 고도, 속도를 사전 계획대로 비행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같은 훈련은 종종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 지대함 지대지 겸용이라는 북측 주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감시 정찰 자산이 없는 만큼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이 정밀유도 탄도로켓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제 지대함, 지대지 겸용으로 정밀도를 높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3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대함 또는 지대지용으로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재천 실장은 이어 북한이 에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개량해 시험 발사했으며 미한 양국은 북한이 여러 발이 아닌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성이 없으면 지대함 미사일의 종말 단계 유도가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술적인 문제들도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적의 함선 등 해상과 지상의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식 탄도로켓으로 1년 만에 새로운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래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스커드 미사일을 지대지 또는 유사시 지대함 미사일로 겸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특히 탄도로켓가 예정 목표 지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며 조종 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정성과 중간 비행 구간에서의 자세 안정화 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정밀화된 말기 유도체계에 의한 재돌입 구간에서의 초정밀 유도 정확성도 확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 발사에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밀 유도 탄도로켓가 지난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 소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것 같다며 흡족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이룩한 값비싼 승리의 소식에 미국의 고민은 커질 것이라며 위력이 더 큰 전략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대함, 지대지 겸용 미사일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바다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목표로 하는 지대함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움직이는지 파악할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정찰 정보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성이나 감시정찰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보통 이제 위성,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함정을 탐지할 것이냐. 이 탐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그 지역으로 쏘아 가지고 하면 함정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 이제 시커 그 찾는 게 굉장히 그 정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정말 유도가 과연 그렇게 잘 될까? 움직이는 표적인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원거리 500km 이상의 대형 함정을 맞추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 부분에 정밀 유도 체제를 달아 개량된 스커드 ER 형식으로 탄두 부분의 정밀도를 높인 것일 뿐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미사일 자체는 그냥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여기다가 이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말기 단계에서 정밀화된 어떤 유도 체계를 집어넣어서 배도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블러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대함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넘어야 대산이 너무 많은 거죠. 정보 자산이 필요하실 것이고요. 이 때문에 지대함과 지대지를 겸용으로 쓰는 미사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김동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탄도로켓가 예정 목표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지에 있는 표적인지 아니면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만큼 북한 발표만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새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북한 입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북한이 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북한의 요구고 주장인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 안 한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 후보자는 평화협정의 이행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 체제가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큰 흐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작 단계에서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맞아서 대화에 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선 북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선 권력 유지 측면에선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에서 공고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체제처럼 안정적 기반이 강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한국 입장에선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이와 함께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자신의 발언을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반국가단체지만 핵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을 언급했던 것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 속에서 체제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미국도 자신의 이런 입장과 같다며 북한 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국내 정치 개입 의혹들로 불거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개혁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보복, 인사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가리는 일은 정치 보복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민간 교류는 진행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남북 교류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나빠지면 남북 교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접촉이나 방북도 여건이 돼야 하고 미사일 도발 같은 상황도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후 1년 3개월째 전혀 관련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다시 방북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용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통일부의 방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통일부와 그러면 협의는 지금 시작하신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민간 교류 협력 차원에서 방북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개성공단도 작년 2월 10일 날 전격 중단된 이후에 1년 4개월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 그 북에 놓고 온 그 실질적 그 자산을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 정부에 세 차례나 이제 신청을 했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불허가 되어졌고 신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저희 협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뭐 통일부와 공식적인 논의를 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 예.
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렇게 강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적절한 시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일단 입주기업 협회 차원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다시 한번 좀 방북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는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지금 그 시점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비대위를 이제 열어가지고
네.
저희 일사천리로 방북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예.
원래는 이제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통일부 당국하고 그런 협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네.
어제 아침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어지고 그런 어떤 비상 체제가 돌입되어졌기 때문에
예.
NSC가 어제 이제 발동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시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방문 목적은 물론 이제 승인이 나야 됩니다만 신청도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의 자산들을 한번 이제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들어가서 우리 그 1년 한 4개월 동안 이제 잠겨 놓아진 그 자산을 한번 둘러보고 저희가 이제 재개가 되었을 때 그 가용한 그런 자산들인지 설비들인지 이걸 둘러보겠다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기계가 아니면 그 상품이 주변국으로 이제 흘러 뭐 이렇게 유통되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방북이라고 보면은 될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년 넘게 전혀 이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현지 상황에 대한 파악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언론에만 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렇죠.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언론도 뭐 정확하게 뭐 그걸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한 그 2013년도에 그 잠정 중단 그 6개월 정도 진행될 때도 저희 언론에서는 뭐 역시 똑같은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재개가 되어져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 봉인된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설비와 그 유동 자산들이 그대로 이제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1년여 동안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가서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확인을 얘기가, 하겠다 예. 이런 어떤 의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성공단 이제 재개 문제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남북 상황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일단 한국 새 정부 입장은 이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서 뭐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 재개든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북핵 문제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새 정부의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대선 공약으로 뭐 개성공단 및 금강산 뭐 이런 남북 경협을 뭐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져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재개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아니면 방북을 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저희도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에 동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재개 시점을 이제 우리도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지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재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뭐 북과의 어떤 남과 북과의 어떤 관계도 아니고 우리 지도자의 의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재개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것을 이제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저희가 그 피해를 본 이제 피해액이 있습니다.
예.
그 피해액이 정부가 확인한 금액에 상당히 그 못 미치게 이제 지급이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재개되어질 때까지 그 미처 지불되지 못한 정부 확인 금액이라도
예.
신정부에서 지급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네.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경영 정상화를 이제 하고 있다라가
아.
재개가 되어지는 시점이라면 그때 이제 들어갈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이제 의지를 이제 우리 협회에서 이제 추적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준비 상황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뭐 가동 중단 이후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남북 관계와 묶여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재개가 된다 한들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이 다시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중단 즉시 저희 정부에서 저희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고요.
예.
올 뭐 2월에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장에 이제 취임한 지 한 1달 한 달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여 동안에 이 자체로 저희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한 80여 업체를 지금 돌아봤는데요.
네.
그 업체들이 나름으로 뭐 자생력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지만은 다시 재개되어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서 재개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개성공단 10여 년 동안의 어떤 폐해, 그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산재해 있었었습니다.
예.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서가 되어져서 그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저희 기업들은 흔쾌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93% 정도 지금까지
예.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상황들을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입주 기업에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좀 진전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아프리카 세네갈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이 세네갈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기여한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5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만수대 창작사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네갈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네갈 정부의 조치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13일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세네갈은 이행보고서에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수대 창작사는 지난 2008년 4월 23일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그룹이란 이름으로 세네갈 당국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서류에는 이 회사의 주요 활동이 건설과 공공사업, 조경, 장식, 토목과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중장비와 고정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트럭 등 임대 사업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는 모두 28명이 등록됐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 2010년 독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다카르에 48m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이 기념상 건립 비용으로 세네갈 당국으로부터 2,7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감행된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관심을 두는 계기로 이어졌고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네갈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만수대 창작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네갈은 지난해 8월 제출한 안보리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만수대 창작사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세네갈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비롯해 수산업과 기타 해양 경제 분야에서의 협정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외교관 등의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자국 내 은행에 통보했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들에 대해서도 자국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재 모두 58개 나라가 대북결의 2322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화를 조망하는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최근까지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투표와 발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시작해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여 동안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한국의 민주화를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정부 수립 초기 불안정한 민주주의의 시대, 민중의 저항과 대타협, 민주주의 현실화라는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수립 초기의 모습으로는 1948년 첫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와 1956년 논란 속에 3선에 도전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세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 소장이 서울시청 앞에 쿠데타 동료들과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민중의 저항 시대로 넘어가면 1980년대 격렬히 펼쳐진 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특히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요구하는 6월 항쟁 당시 대학생 이한열이 전투경찰의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장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한열은 끝내 사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전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전개됐습니다. 결국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사진전은 이후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군사 반란과 수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전 개막과 함께 지난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용직 관장은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So Korea's 30 years history of democratization can be compared to the 150 years of democratization in England's 17th and 18th century.
김 관장은 한국의 사례는 압축 민주화로 불린다며 지난 30년에 걸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는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이 150년에 걸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관장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선출된 한국 대통령들은 최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비록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모두 민주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토론회에서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매우 창의롭고 멋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는 모두 민주주의 발전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aw over the last year a new generation in South Korea go to the streets. Again, go to the streets following a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where the
스티븐스 대사는 또 지난해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봤다며 평화롭고 인상적인 시위가 헌법적 절차로 이어진 점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찬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전에도 국민들이 항의 시위로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정권교체 선례가 있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독재 정치에 항의하는 4.19 혁명으로 물러나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측근 지인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회의에 탄핵된 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 결정됐고 이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경우 권좌에서 축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정도로 발전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동해에서 조난해 한국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원 6명을 내일 북한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한국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원 6명이 전원 귀환을 희망해 내일 오전 9시쯤 동해 북방 한계선상에서 북한 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과 평양기계실 직통전화 또 서해 군통신선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 일정을 통보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이들이 타고 있던 두 척의 어선 가운데 한 척이 수리를 거쳐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서 북방 한계선 특정 지역까지 안내한 뒤 북한 측에서 인수하러 나오지 않더라도 선원들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북동부 메릴랜드주에서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그레이스 조 씨. 26세 탈북 여성, 미국 시민,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생, 북한 인권운동가, 그리고 공인 치과 보조사 그레이스 조 씨. 조 씨는 19살부터 일했던 간병인 용역업체 관리자 일을 접고 2013년 중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 들어갔고 같은 해 치과 의사 보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장을 옮긴 곳이 한국에 본원을 두고 있는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 한국에 130여 개, 미국에 8개 부설 병원이 있는 이곳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요즘은 학업과 인권운동 일정이 너무 바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실정이지만 버지니아 지역에서 2개의 부설 병원을 맡아 운영하는 조선족 치과의사 이 선생은 조 씨가 다시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선생이 새로 개업한 워싱턴 DC 치과병원. 환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 선생.
You have a good teeth. This is small cavities here. You have to do filling here.
치료해야 할 충치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40대 남성 환자에게 사랑니가 있다며 제거할 것을 권하는데요.
Okay. Your wisdom tooth is not functioning. So.
이 선생 옆에는 치과 의사를 돕는 보조사로 그레이스 조 씨가 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 씨가 선생님이 새로 개업한 병원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환자 치료가 끝나고 조 씨는 치료에 사용됐던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사용하고 나면 도구들을 이제 다 물로 세척하고 이제 소독수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우치라고 해서 이런 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봉투에다가 사용한 것들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얘네들이 이제 세트로 같이 다녀요. 한 세트를 봉지에다가 넣고요. 테이프를 떼서 봉인을 한 다음에 여러 개를 다 같이 해서 이런 기계에 담아서 소독을 해요.
아, 이게 네. 소독기계예요?
네, 이게 어. 소독기계예요. 그래서 소독기계를 열어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다 넣고
입안으로 들어가는 치과 도구인 만큼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쓴 거 다시 다 채워놓고 여기도 깨끗하게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새 거로 다 셋업을 해서 다음 환자분이 오시면은 이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닦고 청소하고 새 거로 바꾸고 이거를 다 해요. 환자분이 나가면
손에 익숙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레이스 조 씨. 치과 의사 보조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보통 병원마다 좀 다른 구조가 있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에 앉고 보조사가 왼쪽에 앉고 이렇게 해서 환자분 눈 그 머리 쪽 위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제가 보통 하는 일은 이제 의사 선생님 치료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거 어떤 거요?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도구라던가 뭐 제품이라던가 뭐 충치 치료하면은 이제 충치를 다시
가장 중요한 일은 치과 의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환자분이 누워 계시니까 이제 그 입안에 이제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해드리고 물기가 없이 건조하게 그거를 보존하는 게
입안에 그 관 넣는
네, 관 넣고 침 빼고 목구멍 쪽에 뭐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잘 살펴야 되고 또 수술할 때는 또 이제 피나 이런 게 흘러서 목구멍에 내려가면 이제 숨 막히거나 이제 환자분이 살해 걸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의사가 필요한 도움을 그때 제공하고 환자의 입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환자의 혀예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싸우는 건 당연히 병이나 이런 치료 그거를 근원을 빼야 되는 거지만 어시스턴트들이 싸우는 거는 환자의 그 혀와 환자의 멘탈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그 두려워하고 겁나하면은 컴다운 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수술하거나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환자분의 혀가 이제 수술하는 칼에 찔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보는 그 구역을 혀가 와서 건드린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기구들 다 샤프하잖아요. 이제 좀 다 뾰족하고 칼날이고 이러니까 좀 위험해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혀를 본인 혀를 이제 잘 컨트롤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본인들 혀를 어떻게 관리를 못하세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이제 릴렉스 하라고 그러면 더 굳어지시고 어떻게 레프트 하라고 라이트로 오시고 이제 본인들도 뭐 하고 싶긴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이제 비키고 이런 걸 하는데 혀와의 싸움도 꽤 커요.
가만히 눈 감고 있어서 몰랐는데 네. 어시스턴트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군요.
네, 네 조그마한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수술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막 이제 온몸이 다 쑤시고 이제 힘들죠.
그레이스 조, 공인치과 보조사 자격증을 딴 지 4년이 지났지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치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일을 하니까 그 배우면서 또 이게 속도도 유지 여기 치과 병원에서 일을 하면요 초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손놀림 이게 몇 초 걸리는지 몇 번 돌려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래서 정말 막 빨리 행동하지 않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는 막 힘들더라고요.
조 씨가 분주하게 정리를 하는 동안 이 선생은 직원을 새로 뽑기 위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일을 못한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녀가지고요.
근데 이제 다시 부르고 싶으신 이유는 뭔가요?
일 잘하니까요. 네, 어떻게 어시스팅을 잘하면 이제 닥터가 시간이 많이 단축을 되고 뭐 환자를 1시간 봐야 될 거를 뭐 40분에 다 끝날 수도 있고 체어 사이드 타이밍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어시스트가 잘못하면은 이제 막 물건도 다 잃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살림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이제 뭐 딱 어시스턴트 잘못 쓰면은 뭐 닥터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돈이 다 실실 빠지는 거죠. 살림을 못하니까 이렇게 남편이 나와서 잘 먹으라고.
자신의 외삼촌도 북한에 있다면서도 조 씨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가에서 혜택을 받는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일단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일을 잘 못하면은 일하는 데서는 안 부르겠죠. 밖에서 부르겠죠.
학업과 인권 활동으로 외출이 잦은 조 씨의 사정을 고려하며 일을 맡겨왔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은 아쉬운 마음에 방학 기간만이라도 와서 일을 하라고 밀어붙입니다.
플러스 그럼 듣는지 안 듣는지 말해줘야지.
들으면 제가 최소 한 주에 3일은 일할 수 있어요.
3일?
네.
거봐 할 수 있죠. 뭐 네. 어제 가고 막 어고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풀데이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지금 있는 어씨 보내버릴게요.
잘 못해요. 다 너무 지저분해. 오퍼레이터리가.
언제부터 할 거예요?
네, 여기는 네. 8시 탈
출근 딱. 그래서 안 오면 어씨 없어요.
아침 8시예요?
안 오면 어씨 없어요.
젊은타운에 저기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야? 새벽 6시
조 씨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워싱턴 DC 병원까지 출퇴근 시간만 3시간 걸리지만 조 씨는 일단 여름 방학 동안 이 선생 병원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시 아니면 정리하고 나면은 뭐 5시 전에 나가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에 어떤 소식들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생활 뉴스가 다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무더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어제보다 더 많아졌고요.
네.
오늘은 한국의 신분증 제도인 주민등록 제도가 만들어진 지 처음으로 고유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예.
서울대 의대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죽는 이 아름다운 임종을 뜻하는 웰다잉의 수준을 알아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그 웰다잉 점수 58.3점이었습니다.
예. 자, 첫 소식 날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기온만 보면 뭐 초여름이 아니라 그냥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까?
네. 어제는 36.6도였는데 오늘 33도가 된 걸 보고 조금 나아졌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양이 28도, 27도 정도였으니까 뭐 북한 지역보다는 당연히 더운 게 맞습니다. 오늘 대구와 광주가 가장 더웠고 33도였고요.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제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오늘도 내리쬐는 햇볕 속에 그 오염물질이죠. 오존 농도가 크게 또 높아지면서 한낮에 외출 자제하세요. 또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물 많이 마시세요. 뭐 이런 안내가 계속됐습니다.
예.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단오 행사가 열린 곳이 있군요.
네. 뭐 설과 추석 한식과 더불어서 한국의 4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단오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음력 5월 5일입니다. 서울은 그 국립민속박물관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도 창포물에 머리 감고 단오 부채 선물하는 이런 단오 세시 행사가 열렸고요.
네.
특히 그 한민족의 단오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린 강원도 강릉에서는 뭐 씨름과 그네 타기, 뭐 단오에 즐겼던 각종 민속놀이를 재현하는 강릉 단오제를 열고 있고 오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죠.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뭐 중요한 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군요.
네네. 그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면 부여되고요. 사망할 때까지 이 번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데요. 1968년에 이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49년 만에 법의 테두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늘부터 열린 겁니다. 오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그동안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어도 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오늘부터 번호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신분증 제도, 미국의 제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여섯 분호가 있고 중간에 줄이 하나 있고 뒤에 일곱 자리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생년월일, 그러니까 생년월일 여섯 자리가 돼 있고 뒷부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에서 등록을 했는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동네에 이 같은 성을 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주민등록 번호라는 것은 뭐 개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이고 생명과 신체 또 재산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한국에서 그 신용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정보가 유출됐던 피해자들이 이 주민등록번호를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경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그동안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됐고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혹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창구를
그렇군요.
연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이 북한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제대로 체계화되고 또 주민등록증이라는 그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 1968년입니다. 1968년 1월에 한국에 그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이 대대적으로 안보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 국민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 제도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그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늘 휴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김신조 사건 이후의 일이라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연관되는 그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은 뭐 오늘 처음으로 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지만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7년에 이미 발급받았던 주민번호를 뭐 주민번호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탈북자들이 이 주민번호를 바꿔야 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네, 지금은 바뀌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부여받게 되는 주민번호 중 뒤에 일곱 자리가 이 탈북자들 정착 교육 기관이 있었던 하나원 경기도 안성의 지역 코드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 2, 5로 시작되면 남자 탈북자구나. 2, 2, 5로 시작되면 여자 탈북자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서도 중국에 입국할 때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또 입국이 거부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반대로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뭐 한국 완전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할 때 이유도 모른 채 입국이 거부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 2, 5, 2, 2, 5 같은 주민번호 주민 탈북자들의 어떤 꼬리표처럼 인식돼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주제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이야기, 뭐 생소하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임종, 뭐 죽음을 말하죠. 조금 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선진국일수록 이런 웰다잉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한국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점수로 좀 나온 부분이 있다고요?
예, 100점 만점에 58.3점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이 점수 받아오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지가 않지요. 그 웰다잉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종을 받는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수준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서 좋은 거 잘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의미의 그 웰빙 문화는 벌써 도입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은 정말 아직은 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예.
웰다잉에 관한 사회적 조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조사가 진행된 목적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새로운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 한국형 모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네.
이 아까 뭐 쭉 그 법률의 이름을 얘기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그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그 생명 연장을 위한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예.
서울대 의과대학이 이 지금 한국의 그 웰다잉에 관한 현지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면접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지난해 여름에 누구나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임종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100점을 달라 이런 기준을 두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0점이라면 그 반대가 되겠군요.
네네. 모두가 불행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괴롭고 비참하게 임종하는 사회. 이게 바로 0점입니다.
예.
조사군마다 그 평균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보니까 평균 58.3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국제 뉴스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 전해드리는 날인데요.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이들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하면서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부딪히며 갈등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 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땅이란 차지해야 하고 소유해야 하는 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인디언들에게 땅은 어느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큰 차이가 결국 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죠. 이야기 미국사에서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